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예언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설교를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 길에 등이요 우리 발에 빛이 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남은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청중들 모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매우 간단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술이 담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간편하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점점 더 편안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 명령하면 그것이 실행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고백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단한 신앙 고백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나타내는 이름이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 현재 맡고 계신 그 직책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되시되 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는지, 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그 일에 나타나야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 또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심, 이 여섯 가지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일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 부활절을 앞둔 그 전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생애는 태어나심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고난의 생애셨습니다. 유명한 루이스 펄코프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죄하신 분이 날마다 죄인들 사이에서 사시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의 저주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날마다 죄인들 가운데 사시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삶을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그렇게 진술했는데, 그 진술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탄생부터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영광의 주께서 오셨지만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가 장차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한 암시가 됩니다. 매우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가운데 삶을 사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40일쯤 지났을 때에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 정결의식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너무 가난하여서 어린 양을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 12장에 보면 새끼 비둘기를 잡아서 정결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의 부모들은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끼 비둘기 두 마리를 잡아 정결 의식을 행하실 만큼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 기간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들의 짐승도 편히 쉴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누일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분은 고난의 삶을 사셨고 우리가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극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고 빌라도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로마 황제의 대행자로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그는 여러 차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당하도록 그리스도를 내어주었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사형 집행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력한 세속적인 힘이었던 로마 황제를 대신하였던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할 때에 물론 육체적인 그 고난이 끔찍하고 잔혹한 것이기는 분명하지만 영혼의 고통,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영혼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족들로부터도 주님이 오해를 받으셨고 또한 주님이 친히 택하신 열두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들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을 진술하시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4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셨고 슬퍼하셨고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슬픔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혼이 슬픔에 온전히 압도되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이 슬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슬픔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다는 그 사실로부터 오는 슬픔인 것입니다. 고구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사신 분에게 있어서 무한한 고통의 원인이었음에 틀림없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이었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음식을 잡수시는 것보다 더 우선하시며 사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무한한 고통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그 슬픔, 그 슬픔이 그리스도의 영혼을 온전히 압도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친히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육신이 당할 수 있는 무한한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최대의 모욕이 결합되어 있는 죽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가정들의 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있으시죠? 외동딸을 키우거나 또 외아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매우 특별한 존재들이죠.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일 것입니다. 부모가 많은 것들을 이루게 놓았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호흡하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삶을 사셨던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단절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시는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의 최절정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이유와 결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 진노와 저주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증거하는 이사야서의 말씀만을 잘 읽어보기만 했어도 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이사야서를 설명해주면 가장 좋은 툴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은요,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약속하셨고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예언들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약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어린 양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볼 때에 책망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하는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신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예언했는데 너희는 어째 이렇게 마음이 둔하느냐? 어떻게 이와 같이 어리석어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들을 깨달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포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1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와 같은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은 그 백성들의 죄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과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비유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셨고 모욕과 굴욕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아주 탁월한 주석이라서 여러분들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하늘로부터 그는 갈보리와 무덤에로 내려오셨다. 이전에는 그보다 부유한 이가 없었지만 그가 이제 가장 가난한 자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부유하신 이가 없었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소유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이었는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가난한 분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외침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는 이 외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는가. 여러분, 갈증을 느끼실 때에 목이 말라 죽어갈 때까지 여러분의 갈증의 상태를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분의 갈증을 해결할 물 한 방울이 없으시는 이 가난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 백성들을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두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프로피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또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요한일서 2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감정이 상한 사람을 달랜다. 감정이 상한 사람의 그 상한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이 설교 강단에서 프로피시에이션과 엑스피에이션,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의 이 차이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속죄제물로 바꾸려는 그 시도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한 그리스도의 어떠한 행위를 상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으심과 그 죽으심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들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죄가 죄가 아니라고 덮어두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용서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에 대한 충분한 형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담당하라고 요구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고통과 또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만족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들의 죄를 눈감아주고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전히 만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은 불의와 죄와 타협해서 만들어낸 구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조금도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손상시키심이 없이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온전히 다 나타내셨고 동시에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한 단어는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 욥의 친구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을,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율법도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요구된 모든 그 청구서들 하나하나들을 다 그리스도에게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께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고난과 또 죄에 대한 그 죽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 그분의 고난받으심,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신 의롭다 하심을 위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싸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벌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그 아들 안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근거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구속받은 성도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사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게 하셨다면 구속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얼마나 함께 하실 것이며 결코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의 직면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당면한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영문 밖의 길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에 보면 다음과 같은 그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 그 강점기 동안에 그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라고 외치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분이 쓰신 가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분이 당한 그 고난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도 오래전에 이 주기철 목사님 전기를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데 주기철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개떡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한다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 또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고난받으심은 그 백성들을 위한 고난받으심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고난받으심은 그 백성들을 위한 고난받으심이었고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위한 모범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쉽게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남은 삶들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기쁨이 어떠한 대가와 어떤 희생을 통해서 오게 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며 복음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의로우심과 그의 율법을 조금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완전한 구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가 흘려진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과 또 잃어버린 바 된 이 세상을 향하여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